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소명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있었죠. 또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소명장이었죠. 성경의 유명한 그 소명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의 소명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태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의 희귀는 성경 전반의 가르침으로 볼 때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상이라는 단어는 환상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시각이 아닌 꿈과 황홀경과 같은 특수한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묵시를 가리킵니다. 이는 오감이 완전히 마비되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간섭이 있게 되고 이 신적 계시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은요,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다라는 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이 100세를 바라보는 엘리의 고령을 고려할 때 이것이 육체적인 나이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인 노쇠뿐만 아니라 그와 비례하여 점점 약해져가는 영적 무감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엘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캐치하는데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몸이 병에 걸리거나 노쇠해지면 마음이 약해지죠. 또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으면 어디에 누운 것입니까? 지성소에서 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이 말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막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나 분향단이 있는 성소를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막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처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은 이 성막에서 먹고 자으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 일들을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사용된 것은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지만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누우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본인의 삶에 인격적인 체험이 직접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단지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들을 삶을 통해서 교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단어 중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서로의 인격적인 앎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임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시자 엘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죠. 만약 이러한 일들이 다시 너를 누가 부른다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응답의 태도를 전해주죠. 원래는 이것이 언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원래는 사전에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사전에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후에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기이하게 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참 어미하신 분이시죠. 원래 이제 처음 만나시면 뭘 얘기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 정면에 그 지금 사무엘이 속한 이 공동체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진행함에 있어 그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심하게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 가문은 현존하는 최고의 정치, 종교, 권력을 지닌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든 권세와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엘리 가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내리실 심판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어 그 소식을 접한 자가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기가 멍멍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예언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2장에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 가문에 다시는 노인들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나이가 이제는 되어서 나중에 노년이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들이 이전에는 제사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사무엘에게 너희의 분깃 하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 죽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그 자녀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 발생했을 때 오히려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전쟁에 동원되어서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는 비참한 일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님 고소하십니다. 또 아버지로서 그 엘리의 이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방조한 방조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고소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하는지 알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시는 심판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죠. 이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행동은 이 타락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영구적이 될 것이다 라고 너희를 향한 약속이 영구적인 약속이었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거룩한 제사마저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엄숙한 표정으로 엘리가 나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예언의 내용을 사실대로 전하죠. 엘리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임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네, 엘리 입장에서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자신의 집안의 멸망과 죽음에 관한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저만 이상한가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되는데 엘리가 이런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라는 인물이 개인적으로 후독하고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신앙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죄의 대처함에 있어서 그 리더십에 있어서 대단히 유약하고 미온적인 우유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에 실제 심판이 임하기까지 홈니와 비나스가 죽기까지는요. 자그마치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각성시키시고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요, 실수를 두 번, 세 번 하면 그것은 바로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 끔찍한 가문의 심판과 개인의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영적 리더십들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악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 죄악의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조차 이것을 폐기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징벌로 징계로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셔서 믿음의 다음 리더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제 분쟁 이후의 상황들, 이제 회복을 위한 이 과정들을 밟아갈 것입니다. 또 이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밟을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전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또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에 또 리더십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혹시 남아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